요한 참선은 세례 요한이 쓴 제 편지 가운데 하나로서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 성도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인 디오드렙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에는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많이 의지했는데 디오드렙에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악담하고 그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을 막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치리할 것을 계획하면서 먼저 그가 신뢰하고 사랑한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디오드렙의 악한 독단적인 교회 운영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선대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한은 먼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낯선 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거다. 많은 영어 성경을 의역해서 낯선 자들이지만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거다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여기 낙내 된 자, 낯선 자들은 순회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가이오에게는 형제와 낯선 자들이 두 다른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에 그에게는 형제였습니다. 6절을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영접한 형제들이 돌아와서 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 4절에서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칭찬했는데 오늘 5, 6절에서는 형제를 또한 사랑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자신이 믿는 진리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형제들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와 선교사를 사랑으로 대한 것을 칭찬한 후에 계속해서 그에게 선교사들을 선대하라고 촉구합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여기서 전송하다는 표현은 그저 길을 떠나보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전송하다는 표현은 먹을 것과 노자를 주어서 길을 떠나보낸다는 것을 종종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서 떠나보내며 선대하며 자라는 것이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 선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여행길을 떠날 때에도 선대하라고 먹을 것과 노자를 넉넉히 공급해주라.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전송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하듯이 전송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라.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다는 말입니다.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선대해야 하는,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동안 주님을 위하여 집을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옥과 전토를 다 뒤로 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양식이나 돈주머니가 없이 다닌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를 선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이풀이 되고 홈리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은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원칙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당시 많은 비기독교인 방랑교사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행여나 비방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선교사들을 선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비크리스천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의식주를 공급받습니까? 누가 이들을 도와야 합니까? 요한은 너무나도 자명한 논리적인 귀결을 내립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원어를 의역해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너무나도 치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까? 이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은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원어를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팀워크다. 공동 프로젝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팀으로 일하고 팀으로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하는 전쟁에서도 후방 부대에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전방 군인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듯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의 전폭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전방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3일 예배와 구역 예배에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이 종종 기억하지 못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할 때 국민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최전방에서 소수의 전투부대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수많은 지원부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효율적으로 교전할 수 있도록 무기와 식량을 매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대포와 미사일과 전투기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공급해 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상병들을 실어나르고 새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고국의 민간인들도 원컨 원치 않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비군들과 젊은이들이 징집되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동원되어야 무기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치품은 물론 생활 필수품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식량 배급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격이 잃지 않도록 계속 현지로 선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녀들이 계속 죽고 병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상병들이 돌아오면 이들을 치료해주고 집으로 들이고 돌보아 줘야 돼. 때로는 평생 이들의 집을 내가 지어야 돼.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원컨 원치 않고 그 나라 국민 모두가 현역이건 예비역이건 직접 간접으로 동원되고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수많은 지원부대가 동원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가 이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근원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진리로 자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와 논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으로, 위문, 방문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갔지만 몸과 마음과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월로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서 수년 동안 감당할 수 없기에 후방으로 불러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몸과 마음을 쉬며 재충전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퇴역한 후에 생계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싸운 사람들의 삶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선교 후방에서, 호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기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선교사들, 주머니에 넣고 다닌 양식과 금전이 없는 선교사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지당하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들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방의 치열한 전투에 징집되지 않는 대신 후방에서, 고국에서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 최전방 살아남은 군사들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로서 똑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 단체들의 수많은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아가고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종종 잘 듣습니다. 오래전 통계지만 미국 모든 교회 모든 선교 단체가 1년 내내 복만 선교비는 미국인들이 1년 씻는 껌값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껌값으로 사용하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1년 청교비가 미국의 애완동물들이 50일 동안 먹어치우는 값과 같다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하루에 연인들이 카드와 선물과 먹어치우는 것에 사용하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수백만 도와드리고 1년 내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기생충으로, 전염병으로, 오염된 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종교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을 TV를 통해서 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살지만 눈앞에서 똑똑히 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좀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나중까지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부자 크리스천들을 보면 영생을 찾아 주님께 왔다가 고개를 떨고 돌아간 부자 청년들과 같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잘 먹고 더 즐기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자원을 낭비하고 나중에는 당뇨병에 걸리고 동맥 경화증에 걸리고 간 경화에 걸려서 죽음을 합니다. 사단과 싸우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풍요병과 싸우고 몇 달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불행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 왜냐하면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영적전쟁의 최전방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는 이들을 후방에서 고국에서 지원하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문 무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모아원을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어도 영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믿으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14절 말씀대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과 병원과 학교를 짓지 않아도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오지에 가서 풍토병과 싸우고 타락한 공무원들과 무지한 현지인들과 싸우며 지역 귀신들과 무당들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말씀으로 지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쉬워야 하는데 실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많은 야망과 계획과 포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소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새로 나오는 개집들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길게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들과 많은 책들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은퇴 후에 안락한 삶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삶을 청산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음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일 때마다 생일 파티 쫓아다니고 주말 내면 새로운 영화 보러 다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촛불 디너를 매번 먹어야 자녀들의 모든 운동 스포츠 게임 다 쫓아다녀야 하며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잘 살 수 없습니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격한 삶의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있게 의지를 들여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고 전시체제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시체제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시체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삽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과 기회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나와 나 자녀들의 썩어 없어질 몸뚱이와 헛된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위해서 탕진했는지 반드시 따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에 지적하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목적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직접 파송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가 두 분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없다고 이들에 대한 후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하는 차선이라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편지와 이메일로 하나님 말씀과 이곳 소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안식월을 맞아보면 잘 쉬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편리함을 희생하고 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복잡한 삶을 하나하나 청산하고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첫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한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평생 한 것이라고는 악을 행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실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리 축복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워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과 같이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둘레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와 같이 변화되고 자신과 아들이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지만 그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린 사렙과 과부와 같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의 선교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다음 세 가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곧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둘째, 1년에 한 번은 다른 도시, 다른 주,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돕는다. 셋째, 전문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원한다. 아주 고상한 이상적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상한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가 시작한 사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World Relief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본 교회는 World Relief를 통해 매달 고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어린이를 후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한 달에 30불씩은 World Relief에 헌금할 것을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한 끼의 동전 한 입씩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매 끼마다 동전을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예배당 입구에 동전을 하며 헌금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Fresh Start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갱생 프로그램을 마친 분들이 머무고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서 섬길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섬기고 있는 몇 분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주관으로 매년 단기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참 이상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선교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달들을 돌이켜보면 첫 몇 년 동안은 이 이상을 잘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말뿐인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World Relief를 매달 지원하는 가족들이 열몇 가정에서 더 이상 늘지를 않습니다. 한 끼 동전 한 입씩 매주 기억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Fresh Start에 늘 간 사람들만이 갑니다. 선교사 두 분에게 약속한 금액은 계속 지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첫 3년 동안 부지런히 바쳐 페루로, 미시시피 걸프포트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로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그 이후로는 수많은 기계로 못 갔습니다. 올해에서야 간신히 두 성도가 8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기 나라 꾸려가기 바빴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원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그들을 보내고 돌보는 통역하는 통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선교사들을 도우라고 바울 서신에서 계속 촉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디도서 3장을 보면 다른 선교사 아볼로가 길 떠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선교사들의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왜 선교사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겁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보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온몸에 반전투성이가 되고 허리가 굽었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 섬긴 선교사들 보면 한결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지난 몇주 전에 우리 현에 칼빈대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20몇년 섬기던 그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원한받는 조언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인 것을 모르면 누구나 저건 나의 등발일 뿐이구나. 막 노동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간다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생긴 것을 보면 너무나도 추가 볼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살이 하얗고 피둥피둥. 늙었는데도 얼굴이 팽팽하고 주름살이 없고 관절도 없고 허리가 굳은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괴이한 일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수많은 돈들을 들여서 얼굴에서 점을 빼고 얼굴을 팽팽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그 모든 것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오늘날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는 주님을 위하여 나간 사람들의 동역자로 살면 반드시 그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면 반드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격한 삶의 변화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니 지당하니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선교사들의 상을 모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